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산본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요, 그 아파트에서는 매일매일 주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차가 한 대 있으면 이중 주차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빨리 앞에 있는 차를 밀어버려야만 늦지 않게 출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에 출근을 하려고 이렇게 집 앞을 나섰는데 제 차 앞에 커다란 벤이 하나 서 있는 겁니다. 스타렉스라는 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타렉스라는 벤이 그렇게 무거운 차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그 차를 밀었는데 한 30cm 정도 이렇게 조금 밀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차를 열심히 밀었습니다. 다시 조금 밀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수위실로 뛰어 올라가서 수위 아저씨를 불러다가 이 차를 밀면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셔서 제가 이 차를 빨리 밀어버리고 늦지 않고 출근하게 해주십시오. 3초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차를 제가 밀었습니다. 여러분, 차가 밀렸겠습니까? 안 밀렸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차가 밀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가 딴 데 가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나서 이제 수의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수의 아저씨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이 차를 밀고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난생 처음 보는 분이 저기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오더니 차 미는 거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차를 밀어주셔서 그 차를 잘 밀어내고 무사히 출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제가 또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문제의 그 차가 또 누군가의 차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할지 막 고민하면서 낑낑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 예전에 고생했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그 차 미는 것을 같이 도와드리고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저에게 삼손 같은 힘이 생겨서 그 스타렉스를 한 번에 밀어버리고 제 차를 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대로 하질 않으시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제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도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으켜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 그 생각은, 때로 그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완전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꿈을 꿨다면, 아, 이제 이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형들이 절하는 대신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 버립니다. 열심히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다스리는 것들의 권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제 내 생각대로 뭔가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 복직 될 거니까 복직되고 나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 사람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얘기했고 이제 복직됐으니까 내 생각대로 나도 이제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한 후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가 처음에 생각하고 처음에 꿈을 꾸고 그랬던 그의 인생 길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가는 삶의 걸음들은 완전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고 결국은 앞으로 다가올 기근 가운데서 온 가족을 살리는 놀라운 계획을 요셉에게 갖고 계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의 삶은 요셉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살리는 길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길과 완전히 다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꿈이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학생이실 때 씨름도 열심히 하시고요, 유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보다 덩치가 더 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버지의 계획 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리셨고 당신의 꿈이셨던 장군이 아니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이제 아프신 건 못 봤지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쭉 보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아, 나는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 목회를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의 하나, 여동생이 하나인데요. 남동생의 전공은 전자공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녀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형이 목회를 하니까 열심히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부룬디가 부른다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부룬디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시집을 잘 가서 두 오빠를 잘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생각과 달랐고 하나님의 길은 저의 길과 다르더라고요. 저의 바람대로 막내 여동생은 의사 선생님과 선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 됐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막내 동생이 그러다가 직접 신학을 하지는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신학생과 사귀게 되었고 결국 지금은 목사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같은 방향을 보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대로 삶의 걸음들이 걸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 계획은 때로 내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일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해보지도 않은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이 다가오는가?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두들겨서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장장이는 쇠를 들고 칼을 만들기 위해 망치로 끊임없이 두들깁니다. 맞는 쇠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쇠는 더 가치 있는 칼로 창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쇠도 그렇고요, 망치도 그렇고요, 둘 다 대장장이의 손에 잡혀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장장이는요, 언제 이 쇠를 불에 넣어야 할지, 얼마만큼 이 쇠를 두드려야 하는지 쇠보다도 망치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쇠도 망치도 다 대장장이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 고난도 우리도 모두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걸음을, 우리 자녀손들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손들의 삶까지도 다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명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단지 정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 라합을 구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라합을 통해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의 그 가정, 라합과 그 가정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놓고 바라보고 계시고, 아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의 삶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얽매여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지금만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랑 초보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몇십 수 앞을 이미 내다보고 살아 그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하수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몇십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고, 아니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의 모든 삶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을 뿐 아니라 그 길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길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걸어가고 싶어하는 길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과 7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딘가를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에서 만족하며 세상에서 갈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펴고 말씀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며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보다는 먼저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 계산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들 빨리 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산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떡이 모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길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를 열심히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달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그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한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저 요단강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7번 씻으면 몸이 낫게 될 거라고, 문둥병에 낫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5장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나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만의 병은 어떻게 낫게 되었습니까? 그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을 때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때로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맞습니다. 내 생각에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분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온갖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내 생각과 내 길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도 사랑하고 적당히 세상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때로는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걸어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쪽과 서쪽을 향해 동시에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선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내 길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요, 뭔가를 버리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하니까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설물이라고 하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말이 좀 순화돼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요, 그의 자랑들을 똥으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시고 나서 오늘따라 배설물이 아름답게 나왔다고 그 배설물을 며칠 동안 보관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똥이 나왔으니까 이 똥을 며칠 동안 잘 모셔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배설물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것들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자랑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서 돌아갔던 것처럼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내 삶을 얽매이는 것들을 내어버렸으면 이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이킴은 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할 자리로 돌아가서 머무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회복해야 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여러분 벌써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20일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20일 새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의 길에서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길로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의 자리,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고 잘못하면서 살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을 하면 저 사람 심판해야 된다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실수에서 돌아온 후에라도 우리는 그 채찍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죄는 결코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그 죄를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멀리 떠나 계셔도 괜찮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니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분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넘어져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돌이켜서 주님의 주신 마음을 품고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혹시 주님 곁을 떠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며 다시 돌아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